자,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아직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부터 잠깐 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정표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 또는 답과 같은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지면 우리가 엉뚱한 걸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일, 주님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그런 것도 별로 감흥이 없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마음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그렇지, 나의 정체성이 이거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거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 어떤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희미해지면 그러면은 느슨해지거든요. 마음도 느슨해지고 또 생각도 좀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또한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아직 못 끝냈죠. 여기서는 지금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 왜 제가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사람의 세 구성 요소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건 몸입니다. 바디. 우리 흙 성분이에요.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은 당연히 하나님의 숨이시고, 그래서 이 루아흐, 이 숨, 바람, 영, 이 공기 하는 이런 그런 것에 해당하는 이 루아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콧구멍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그 아담이 living soul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불리시는 그세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이 삼중 복합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면서 하나인 거죠. 셋이면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이제 그 죽는 존재가 되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죽는 존재가 되는데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그 아담의 세 파트가 전체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고 그 날에 안 죽었습니다. 뭐가 안 죽었냐? 몸이 일단 안 죽었습니다. 몸이. 사느랄 때 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몸은 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몸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혼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와 이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는 이 기관이 우리의 혼인데 대화하고 하는 거 보니까 혼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가 그거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아담의 일부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영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으로써 이 온전한 인간을 이룰 수 있었는데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의 영에서 분리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리를 일컬어서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멸되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똑같습니다. 몸하고 물질적인 부분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게 비물질 부분이 물질 부분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새로운 몸을 입은 전 존재가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그것을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죽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게 소멸되는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930세를 더 살고 몸이 죽었습니다. 그 혼은 계속해서 일그러져 갔겠지요. 그래서 이 영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혼도 어떤 의미에서 죽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멸된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몸은 맨 마지막에 분리된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이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 죽은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는데 지성소로 법궤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즉시 살아납니다. 그게 영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흙집이고 이 몸 안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죄의 몸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몸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천하다는 이 바일이라는 이 단어가 혐오스럽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부패하다, 악하다, 가치가 없다, 열등한 품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겹다, 불쾌하다, 추하다, 굴욕적이다, 끔찍하다. 그러니까 바일이라는 이 V-I-L-E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로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몸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 몸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도 사실 굉장히 놀랍죠.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 신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 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럽게 될 그 몸에 비하면 이 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영광스럽다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럽다. 영광 또는 영광스럽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변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한 몸이라고 표현한 이 이유는 이 몸은 병들고 늙고 피곤하고 약해지고 맨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이죠. 땅에서 낳고 땅의 것으로 유지되고,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들로 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낮아짐 가운데 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몸에서 이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다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할 때에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도 오래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어서 이제 그렇지만 이 말씀을 처음 생애에 처음 들었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좀 놀라지 않았겠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그분이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연을 굴복시킨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굴복시킨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음을 굴복시키셨고 더러운 영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라 그랬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분이 맨 마지막엔 또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만 분명하시다면, 아유, 하나님이 나는 빼먹고 변화를 못 시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힘 주시는 그 순간에 살짝 힘을 덜 주셔서 나는 좀 변화가 덜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시키는 분이시고, 그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믿겨져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세상은 돈이 최고야. 아, 이 땅에 뭐 별거 있겠어? 누리다가 그냥 적당히 누리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그 말이 믿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맘껏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삶의 최고인 것처럼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고,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에 와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건데요. 서신을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이러이러한 말들을 너희에게 이제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게 해, 주 안에서 굳게 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잖아.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잖아. 당장 그 바로 직전에 한 얘기들은 이런 거였잖아요. 당장 그것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미사여구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무슨 빈소리, 빈말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뭐 외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것은 이 자기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에게서만 이제 경험되는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또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모하는, 이게 이제 longed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열렬히 바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헤어져 있을 때, 아, 성도들이 참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느끼시나요? 저도 매번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중간, 아, 성도들이 참 보고 싶다. 이렇게 그리워지는 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 끄떡끄떡 하시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예, 열렬히 바라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예, 그런 거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성도인데 왜제 안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저도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 믿고 산 사람이고, 저한테도 하나님 다른 복음 주신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던 그 복음 전달받아서 저도 예수님 믿고 사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마음이 저한테는 왜 없을까요?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도 간에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자들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자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이 말을 이제 자칫 오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잘 성장한 알곡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상과 딱 바꿀 어떤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전리품 같은 예를 들면 아, 내가 이게 10명을 이렇게 이런 성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금덩어리 10개로 바꿔 주시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거래 대상으로 성도를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읽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에 따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장사 속이 굉장히 좀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 같은 그이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가 됐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보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났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보상이 있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사람의 그 자녀를 얻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것이 나에게 이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에 관은 뭔가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소망은 이거야. 나의 환희에 관은 이거야. 나의 기쁨은 이거야. 말을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이거 했을 때가 제일 기뻐. 나는 이거 했을 때 마음이 제일 뿌듯하고 제일 내가 아주 보람되게 느껴 하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정말 그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 성도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관이다. 사람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관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 자체, 그 혼이 구원받는 것, 그 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환희의 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나 환희의 관을 우리의 어떤 박사학위에 뒀다든가, 우리가 어떤 50억을 만드는 것에 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요 땅에 앞으로 뭐 30년 더 살건 50년 더 살건 요 땅에 사는 고동함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희의 관, 기쁨의 관, 소망이 만약에 어떤 혼이, 한 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것이라면 그럼 그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환희에 관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왜 굳게 서라고 말씀할까요? 이제 권고이자 명령인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면 이런 말할 필요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스스로 굳게 설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굳게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저 혼자 굳건하게 설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의 그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혼자서 굳게 설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힘을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는 명령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굳게 설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주님께 이것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다독이고 또 어떤 일종의 명령을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 번이나 반복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왕관이고 너희가 나의 소망이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굳게 서라는 어떤 이제 그 명령이자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이제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또, 아랫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남편이라면은 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고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게 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다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